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리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 앞부분에서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요한이 제자들 보낸 이야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 과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쩌어찌 하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나 혹은 나인성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러이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이렇다 하고 뭐 이게 연관된 공통점이 있느냐 하고 찾아보면요. 이 세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어요. 세 사람의 어떤 공통점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을 때 백부장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고 믿음이 대단하고 이런 데만 자꾸 관심을 두는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전부 다가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는 누구이냐 이러면 간단해요. 정답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이러면 답이 간단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에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보내서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예언되었던 그분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바로 오시리 그분이 바로 내다 그런 얘기였죠. 공통점을 그렇게 찾아가면 이게 답이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만났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장난을 안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터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무슨 놀이를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놀이를 배경에 깔고 있어요. 하나는요 피리를 불어도 그렇죠? 피리를 부는데 왜 춤을 안 추니? 그러면 피리 불고 춤추는 거는 무슨 놀이일까요? 일종의 잔치겠죠. 뭐 결혼식 잔치를 흉내낸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피리 불고 춤추고 그러는데 그러면 같이 춤추고 장단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곡하는 놀이를 했네요. 이게 무슨 놀이예요? 장례 치르는 거야. 아니 장례를 치른다고 그런 놀이를 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전 장례 치르는 얘기하면 생각나는 어릴 때 생각했던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금지된 장난하는 곡 아세요? 금지된 장난 속에 나오는 기타곡 로망스 하는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기타 곡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곡 이름이 로망스인데 금지된 장난하는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금지된 장난 이게 뭔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죠. 나중에 우연히 그 영화 일부를 보게 됐는데요. 시체놀이에요. 전쟁 통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요. 그치 시체 속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그 장면에 그 기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음악이 그 내용으로 그냥 들으면요 굉장히 저 뭐야
예쁜
곡이에요. 예쁜 곡. 그래서 이게 장난쳐서 될 일이 아닌 게 이게 사람 시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 막 전쟁을 혐오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장면이 그것도 굉장히 놀랐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장례식 치르는 걸 보고 흉내를 내면 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같이 장난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뭐 하자거든 조금 맞춰주세요. 제일 질 나쁜 사람 얘기는 이런 거예요. 웃으라고 웃으기를 하나 하는데 그래 그렇게 뭐 남 모르는 게 다 아는 웃으기야. 남 다 아는 농담을 웃으라고 한마디 쓱 꺼내면 요거 찬물 끼얹는 행위가 뭐예요? 그 얘기에 앞질러가지고 왜? 나 그거 다 안다 이래가 그 얘기 앞질러가 꺼내는 사람 있죠? 참 미운 사람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다가 웃을 때 되면 같이 웃어주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웃으라고 얘기해도 안 웃어요. 뭐라 하죠? 썰렁하다 이러죠. 설령 아는 거라도 웃으라고 그래 이야기하거든 같이 웃어주고 또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요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유인데 33절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아이들 어디에 비유한 셈이죠? 그 장례식 놀이 곡하는 놀이에 비유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요 같이 울어줄 생각은 안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이랬죠. 먹고 마셨다는 건 또 네, 잔치놀이에 비유했던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래 먹고 마시면 뭐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될 텐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와도 예수가 와도 그 장단에 맞춰주지 않고 비난만 하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은 그 지난주 봤던 마지막 절 30절 있죠. 30절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행위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들어주고 예수님의 말도 되게 비난하고 동조하지 않더라. 그 말을 이렇게 아이들 노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셈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60.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더라 라는 책망인데 그 다음 말이 또 이렇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과를 보면 어느 것이 지혜였는지를 알아야 된다.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요 구절이 마태가 인용을 할 때는요 그 자녀로 인하여란 표현을 모든 행위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전해오는 사본이 여기 두 종류입니다. 모든 자녀로 인하여라고 있고 모든 행위로 인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녀란 말은 그 행위, 지혜는 그 결과로 보고 알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참 지혜롭다 하는 거는요 넣어놓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든 드러나야 아 이게 지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따르는 자로서의 어떤 성실한 삶과 예수 믿는 자의 태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고 이게 참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본다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길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 그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이 경우는 예수를 직접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요, 예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다른 경우 예수님은 이럴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열매, 그 자녀, 그 행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조금 기니까요, 교도합시다. 36절에서 50절까지요 제가 먼저 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제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한 문답을 하셨다고 하시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유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빛은 사람에게 빛인 자가 거기에서 하나는 고백이 되려고 하셨고 하나는 오고 싶은 자가 되었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도 많이 탕감을 받았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늘 적대적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다가 초청을 하셨다. 아주 특이한 예예요. 뭐 예수님은 별 말씀 없이 그 집에 찾아가셨네요. 초대는 했는데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 그렇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걸 왜 불렀겠어요? 아, 자기 과시요? 자기 과시는 이런 경우죠. 자기 집에 지금 온 전국에 소문난 이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앉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으면요, 자기 과시가 되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별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네, 이런 사람 옆에 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죠.
친분이 있다.
네. 아니, 존경도 안 하는데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약간 방향은 약간 이상해요. 만약에 진짜 자랑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을 것 같으면 이분을 잘 모셔야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야단치시는 대목을 한번 보세요. 손님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주는 게, 44절에 보시면요, 발 씻을 물 주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45절 보시면 입 맞추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입 맞추는 거 우리하고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 입 맞추는 거는요,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저기 46절에 보시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않아야겠고 하는 건데요. 그 최산도로 머리에 이 감남류 한 방울, 쉽게 말하면 우식으로 하면 향수 한 방 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손님 맞는 법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해서 모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왜 불렀겠어요? 좋은 의미는 그리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꼬투리 잡을 뜻으로 아마 부른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 바리새인, 나중에 보니까 이름은 시몬이다,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선지자라면 하는 말이 있죠. 39절 중간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하는 말로 봤어요. 선지자 같으면 이 정도는 알 건데 그걸 모르는 걸로 봐서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거. 쉽게 말해서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것도 모르죠. 죄인이 와서 만지면 이 사람도 동시에 죄인이고 같은 류가 된다는 건데, 예수님은요, 그런 죄인이 와서 만지는 걸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모르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잘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이 시몬이 잘 아는 거야.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 이런 건 잘 알아요. 뭐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야. 이건 기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저렇게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셨다라는 걸 이걸 알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럼 우리도 한번 보세요. 좋은 소식은 잘 못 알아듣고요. 누가 어쨌다 하더라. 못된 거는요. 너무 잘 알아서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사람이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요. 좋은 면을 남기기는 진짜 어렵고 안 좋은 행적을 남기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지나간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안 좋은 현상, 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결혼해서 잘 사는 게요. 아니 결혼하기 자체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전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함께 자라면서 좋은 건 나쁜 건 다 보고 자란 것이 결국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쯤 되면 대체로요. 뭔데 있는 당장 그럴듯한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쉽죠. 이게 이제 사람의 눈이 많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좀 부족하고 좀 안 좋은 게 있어도요. 그 사람 속에서 좋은 점을 빨리빨리 잘 찾아내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기막히게 아는데 그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은 몰랐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아이도 중에도 이런 애들 많아요. 시험 치면 있죠.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딸딸딸 외워요. 시험에 나오는 건 놓치고요.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그 우리 저가 먼저 이제 신대원 다니던 선배들이요, 교수님들 별명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 중에 황귀티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황귀티, 발음하기도 어렵다. 표준말로 하면요, 한 귀퉁이 그래 되겠죠? 그걸 줄이가 황귀티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요, 시험 문제를 내면요 구석구석에 꺼낸대요. 아니 중요하다고 외워놓은 건 하나도 안 내고 어디서 이상해 구석구석에 것만 문제를 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보통 교수님들 대학원에서 시험 문제 내면요 어떤 분 백지 줘가지고 제목 하나만 탁 써놓고요, 한 학기 동안 공부했는 거 다 적어라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 배웠던 거 전부 정돈해가지고 핵심만 잘 적으면 돼요. 근데 한기티 교수님은요, 시험지 두 장, 석 장 빡빡하게 나와요. 문제도 많고 보기도 많고 답 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친구들 공부 안 해놔놓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정확하게 답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세요. 백지 하나 주고 제목만 또 주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잖아. 뭘 채워도 채워요. 목사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문제를 빡빡하게 놔놓고 답 고르게 하고 쓰게 하고 이러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낸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낼 문제를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 우리 위에 있는 저 선배들이 말이지.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해놓고 괜히 예쁘전 교수 이름만 대려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도요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내가 시험 칠 때 내면 문제를 왜 이렇게 내놨냐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 시몬도 좀 비슷한 형국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건 잘 모르고 엉뚱한 거는 잘도 아는 그런 케이스죠.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그 마을에 아예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온 동네에 죄인인데도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식탁까지요. 이건 옛날 우리나라 그 잔치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큰 잔치 하는데 거지들이 들어오면 잔치집에서 어떻게 하나요? 줘요? 안 쫓아내고?
저 밖으로 쫓아내든지. 밖으로 쫓아내서 뭐 한쪽 구석이 저.
잔치집에서는 아무리 거지라도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요즘은 하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나무 잔치집에 갈락해도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게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잔치집에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오히려 환영하고 즐거워했죠. 근데 요즘은 이게 확실히 문제가 좀 생긴 틀림없어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여인이요. 그렇게 썩 묻혀와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왜 왔을까요?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다들 싫어하고 꺼려요. 근데 예수님에게 왜 왔을까 생각해보면 그리고 찾아와서 그 취한 태도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 틀림없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님 발에, 발치에 울면서 눈물 흘려가지고 그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요.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생들이요,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면요,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똥차 끌고 다녔는데요. 똥차 끌고 다니면 잘, 뭐예요? 차 잘 닦지도 안 하잖아요. 뭔지 묻으면 묻은 대로, 뭐 묻었으면 그냥 끌고 잘 돌아다니는데. 우리 반 기집애 하나가요. 실장하던 놈인데. 아이들이 자꾸 놀리면서 일러요. 선생님, 누구누구가요. 치마 갖고 선생님 차 닦았어요. 치마가 차 닦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다 닦은 건 아니고, 일부겠지만. 치마 다 내리잖아요. 집에 가면서 얼마나 야단 맞았겠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 자식 심심하면요. 씩 닦고 지나가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저 지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느라. 이 말이요. 이분에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요. 얼마나 감동을 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그런 힘이 됐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곤 하는데, 이 시몬이요, 속으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정도는 알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질문할 게 하나 있다. 여러분, 시몬이 그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 가슴이 뜨끔했을는지 한번 염두에 두고 이거 한번 보셔요. 두 사람이 빚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다. 둘 다 탕감시켜줬으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쯤 되나요? 여기서 데나리온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대강 계산해보고 가야 돼요, 항상.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되나요? 천차만별이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일당이면 요즘 한 10만원 안 될까요? 50데나리온에 10만원이면 500만원이 되고, 그럼 한 사람은 5천만원이 되네, 그죠? 그 빚을 동시에 탕감해 줬으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여자 봤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입맞춤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감정도 안 부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여자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 여자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일이 많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시몬이 언제 좀 예수님 이 말을 들으면서 뜨끔했을까요? 처음에 질문 하나 할게 하고 얘기 꺼낼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슬금슬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아, 자기 속마음을 들켰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자기 속도 아시는 분이네,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내 속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는 분을 만약에 만났다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가령 그, 저기, 어떤 권사님이 투시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겁내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사람 딱 한번 보고요. 이 사람 생각이 뭐고, 뭐가 어떻다 하는 거 다 알면요. 겁내서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이건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엑스레이 알죠? 누가 발명했죠? 발견한 사람. 쉬워요. 엑스레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엑스선. 그건 우리말로 옮긴 거고. 엑스선을, 그래, 저 엑스레이를 다른 말로 해요? 오? 렌트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는데 신문기사에 뭐라고 났느냐. 이 빛을 쪼이면 건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엑스레이 가면, 아, 사람 내부를 뭐 안다 이러면요, 아, 뼈가 어떻게 생겨 이거 아니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신문 기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렌트겐의 집 앞에 와서 데모를 시작한 겁니다. 이건 악마의 도구다. 그래서 저건 없애야 된다. 이러고 엄청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광선을 가지고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자기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날 거니까 사람이 엄청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렌트겐이라는 집 앞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데모를 했다. 이게 엑스레이 발견했을 때 역사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속을 다 알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막 그 뻔한 거죠. 아마 시몬이요,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이 엄청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보시면 49절에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속으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리 속에 시몬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제 생각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앞에서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꼭 콕 집어가지고요. 질문하시더니 답변하시거든요. 그거 아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시는구나. 이래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몬은 이 소리 못했을 거예요. 결국 예수는 어떤 분이요?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마 시몬의 기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주인공은요. 시몬도 아니고 이 여자도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 다 아시는 분,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게 그 이 기사에서 중요한 대목이고 부차적으로 시몬처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이 여인의 행동 중에 하나,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여인이 뭘 가져왔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었죠? 향유, 우리말로 하면 아주 그 비싼 향수라고 보면 됩니다. 향수는 어디에 뿌려야 하나요? 저도 몰라가지고요. 제가 누가 선물로 사준 향수가 하나 있는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제 세상머리에 놔둔 지가 꽤 오래됩니다.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 스탠드 옆에 놔놓으니까 불 킬 때 불이 제가 넘어지면 잡 세워놓고 이러는 용도가 또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향수 제일 먼저 뿌린 데가 어디예요?
손목에 손에
아 손에다가요? 아, 그래. 나는 머리인 줄
저기다가 잘
아 그래요?
그리고 손목이라고 이런 데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요 그 46절 보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이 말하는 걸로 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법에서 이 감람유 일종의 향수 뭐 흔한 향수라고 봐야 되겠죠. 귀한 손님은 머리에다가 왕창 붙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살짝이 붙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보다 훨씬 비싼 옥합에 들어있는 향수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 부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머리죠. 근데 이 여인은 어디다가 부었나요?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46절 보니까요. 왜 머리에 부어야 할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을까요? 뭐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약간 특이한 건 사실이에요. 약간 특이한 건 사실인 건 맞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건 제가 볼 때요. 머리에 부어야 할 그 값진 향유를 머리에 안 붓고 발에다 부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뭐 이런 거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그 마음을 읽어보고 추정을 해보고 이런 역할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이 자기는 예수님 발치까지 가는 것만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머리까지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시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맨발로 다니던 예수님 발이지만, 아무리 예수님 발이지만, 흙먼지 투성이면, 그거 참 지저분하잖아,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머리털로 가는.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는 우리 마음은 이런데, 이 여인은 자기는 이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죄인이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이만큼 온 것만 해도요. 아, 이 여인으로서는 대단한 그 감격이었고 용기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구원을 받게 되나요? 그걸 저 50절에 내려보면 제일 끝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요 믿었고 그로 인해서 이미 죄사함은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 감격의 표시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감사, 이 감격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감사, 감격을 아는 사람은 그 주인 앞에요,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종보다 더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꺼이 종로로 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부디 살면서요, 여러 사람한테 종로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돈 주는 거 참 아깝죠. 근데 아무리 갖다 줘도 안 아깝더라 이런 생각 혹시 들 때가 있나요? 형, 내 돈 나가는 그거 진짜 뼈 아픈 거예요. 진짜 뼈 같은 돈,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남 줘요. 그런데 아무리 줘도 안 아깝더라 그런 적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사람한테 내 비자금 많이 뺏겼어요. 빌려 갔다 가면 안 갚아. 그것도 5만원짜리. 그래, 얼마 있다고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요, 문디 코구멍이 마늘을 빼먹지. 꼴랑 용돈 몇 푼 전화놓고 그 중에 액기 가지고 내가 따로 숨겨놨는데 좀 빌려달래가 줬더니 이제 또 은행 가서 돈 찾아왔다 그러면서 뒤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럼 다음부터 안 빌려줘야 되죠?
그렇겠죠.
제가 그럼 다른데 조금씩 숨겨놔요. 왜 숨겨놓을까요? 비상시에 쓰려고. 저 필리핀 갈 때도 좀 써야 되고요. 그쪽에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해와요. 좀 보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면 그때마다 집안한테 돈 내놔라 하기보다는 나 놓다가 주는 게 좋아요. 제 용돈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밖에 안 써요. 근데 그것도 점이 있는 줄 알고 좀 빌려주라. 빌려줘야지 어떡해. 빌려줬는데 정상적으로 잘 돌아오는 경우보다 보통 이게 잘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흔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예,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러면 아,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부부지간에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니 돈이 니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그래요. 그게 저기 놀부 계산이에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이건 참 문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주는 거라면 그것도 아까운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 근데 어떤 부모는 보면요, 자식한테는 아무리 많이 줘도 못 줬어 아니지 주는 거는 괜찮더라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그게 진짜 사랑해서 줄 거 다 주고 종노릇해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기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가 주는데도 감사하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건 늦쯤 하고요. 또 8장 갑시다. 우선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심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가는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네, 짤막한 구절이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복음 전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 전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란 말을 참 저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란 용어가요 최근에 발견된 용어예요. 옛날에는 이 말을 그리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근래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복음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이후에 이 말이 지금 우리 귀에 많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했던 것, 하려고 했던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거였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라 이러면요 쉽진 않아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아, 또 저 계시록 들고 나와가지고 병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고 뭐 이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1번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계신 거?
예.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그렇죠? 나라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설명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본문을 갖고 기억할 건요,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가 있었고요, 나중에 전도대 파송할 때 보시면 70명 보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가신 이후에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120명이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갑니다.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의 무리가 이 그룹별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 본문은 플러스 하나,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자 있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냐? 아니요. 여러분, 여자들도 있었다 하는 게 오늘날 말이지, 옛날엔 여자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여자들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여자들이 못했던 거, 지금은 잘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다른 게 예를 들면, 예? 일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집안 일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에, 지금 와서 약간 신기하다 싶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어부들이 배 타고 나갈 때요, 부부가 같이 나가는 거. 옛날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배를 타요. 그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저, 예를 들면, 그 장거리, 그, 대형 트럭 있죠. 뭐, 대형 트럭들은요, 짐 싣고 한 번씩 떠나면 한 2박 3일씩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 트럭 아시나요? 야간에 고속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휴게소 같은데요. 야간에 휴게소 들어가보면요, 휴게소 전역이 대형 트럭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트럭들이 거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대형 트럭은 앞에 운전석이 있고요, 운전석 바로 뒤에 보면 잠잘 수 있는, 거기 막 텔레비전도 놔두고, 심지어 밥 먹을 장치까지 다 해가지고, 저, 이불까지 넣고, 이래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장거리 떠나기 시작하면, 뭐, 2박 3일 돌고, 이건 옛사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옆에 부인을 태워서 다니고 있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요즘 부인하고 같이, 다니고 하는 걸 봅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고요. 쉽게 말해서 여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올라간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조금 거꾸로 그슬 올라가면, 조금 과거로 올라가면,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툭하면 여자가 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쪽 유대인들은요? 더 했겠죠. 오죽하면 숫자 칠 때 계산해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자리에 여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두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 가면서, 여자들의 지위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님께 감사하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남자 여자를 다 그 이유만으로 자꾸 구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자들을 목사 안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시끌벅적해요 사실은요. 하고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여자 목사들 다 허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데 좀 더딘 교단들이요. 보수적인 교단들이 좀 더디고 진보 쪽 교단들은 좀 빠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언젠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속에 여자들이 만만찮게 들어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들 아주 귀하게 쓰셨다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는요 남자 여자를 굳이 그 구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여자들도 잘 보시면요 이게 급수가 좀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중에는 병고침을 받은 여자도 있고 심지어 일곱 귀신이 나간 자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그럼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고 천대 받았던 거냐 생각을 해보면 출신이 굉장히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돼 있죠. 헤롯의 청직이 뭐예요?
헤롯이 집사.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네. 왕의 집사.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비서실장.
뭐 비서실장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사실은 이제 왕의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니까 그런데 청직이 집사나 청직 같은 경우는 집안 살림을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직책을 잘 뭐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안을 관리하는 집사 뭐 이런 셈이죠. 여러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에 이런 사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면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집안 살림을 돌보던 집사예요. 저 주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청와대로 옮겨간 거예요. 이 사람은 명함 찍어 다녔어요. 명함이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청와대 집사 이래 안 찍습니다. 청와대 무슨 무슨
보좌관 그랬구나.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저게 뇌물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먹은 죄로 결국 감옥 갔어요. 감옥 갔을 때 김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그렇죠. 이름 모르겠어요. 머시기도 이랬다 하잖아요. 근데 일개 집사한테 왜 돈 갖다줘요? 그것도 권력이에요. 얕은 대통령 가깝기만 하면 그건 다 권력이에요. 그 어느 정도 높은지는 저쳐놓는 다더라도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으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과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하고 함께 예수님을 섬겼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버는 것도 없이 제자들만 우욱 끌고 돌아다니면 결국 먹고 하는 비용은 누가 돼요? 누가 돼도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됐을 텐데 이 여자들이 그렇게 했더라. 그건 어떻게 본다면 남녀지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신분이 비천한 사람하고 아주 고귀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 없이 함께 예수님을 섬겼더라라는 의미에서 이건 제자들의 그룹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이 여자들 중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죠? 그 뭐 또 저 훌륭한 감독이 나온다 이러지 말고요. 이 여자들 중에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럼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요? 마지막까지 여자들이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죠?
무덤까지.
무덤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죠.
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은 여자들의 말은 정언으로 쓰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하는 말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첫 증인을 여자로 쓰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복음 안에서 남자의 말, 여자의 말 구별 안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남자 제자, 여자 제자 구별 없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 쓰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다른 남자들이 없으니, 내 혼자 점수 잘 따고 앉아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되어 있느냐를, 이거는 오늘날 이제 내가 남잔데 하는 남자들이 이것 조금 많이 기억을 해줘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집사 시절에 우리 또래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 이런 말 하긴 참 어려운데,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위에 뭐 형님들이라도 같은 청년에 있으면 같이 어울려 지내잖아요. 공부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또래들 모다가 공부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진짜 서울 사람 하나 있었어요. 자기 집에 여자만 셋 있어요. 공부 시작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그 부인 황집사인데 저보고 집에 한번 오래요.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오세요. 갔더니요, 잘 차려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대접하고 싶어서 불렀다 그래요. 잘 먹었어요. 나 진짜 물어봤어요. 왜? 딱 한마디가 뭐예요? 집사님, 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 그거 계속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제일 처음 했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게 결혼 문제, 어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 남자 집사가 쇼크를 모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까, 이 여자 셋이 있는데 말끝마다요, 여자가 여자가 이걸 외치는 남자였대요. 근데 어느 날 보러요, 사람이 핵 바뀌어가지고 그 말을 절대로 안 하고요, 그 말 일단 여자가 소리를 안 하면 아마 대우하는 게 확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가보니까, 틀림없이 저 홍집사하고 공부하다가 그리 된 것 같다. 부인이 그 생각을 하고, 근데 밥 한번 제대로 잘 얻어먹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하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얘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그게 자꾸 전해져 내려와요. 설령 안 전해줘도,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는,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이 유교적인 관념이나 샤머니즘이나 불교의 관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나 언어 속에서 이 이교적인 이런 잔재는 자꾸 털어내고 그 자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식으로 자꾸 채워가야 하죠. 그런 대목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이 대목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이런 여자들이 있었다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8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온 게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 아래 9절에서 15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같이 연결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본문들이 얼마 전 우리 요즘 우리 새벽기도 본문하고 맞아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도 잘 돼 있고, 또 이 네 가지 비유는 설교 시간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는 안 합니다. 한 가지만 딱 지적만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이 비유 이름이 뭐예요?
보통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보면, 결론은 주로 뭐예요? 좋은 밭이 되어라.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시작하고 끝이 안 맞잖아.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결론은 좋은 밭이 되어라. 이러면 좀 이상해져요. 차라리 그 밭에다가 관심을 두려면 제목을 네 가지 종류의 밭, 차라리 이렇게 해놔놓고 네 밭 중에서 제일 좋은 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 제목하고 결론하고가 조금 연결이 돼요. 근데 제목은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놓고 결론이야. 좋은 밭이 되어라고 하면 씨 뿌리는 자하고 좋은 밭이 되라고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게 자동 결론이에요. 씨 뿌린 자가 씨 왜 뿌려요? 열매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래야 이 비유야, 비유가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럴게요. 그 여러 종류의 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 게 아니고 밭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무슨 밭? 좋은 밭이죠.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밭에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근데 이제 농사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사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 같이요, 모내기하고, 모판 짜고, 모내기하고, 이렇게 옮겨 심고, 이러는 농사,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이지,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요. 어지간하면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한국 사람들 만주에 갔잖아요. 만주에 가서 농사를 이렇게 지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너 같이 그래 농사는 못 짓겠다.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농사 짓나요? 좁은 땅에서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데? 그냥 씨 뿌려버려요. 그건 나는 대로 거두고.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방법이요.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뿌려요. 근데 그렇게 뿌리다 보면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 떨어지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그 돌짝밭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글쎄요, 꼭 돌 여기는 돌짝밭이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 바위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위 위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많고 그냥 흙이 조금 있는 이런 것. 그 씨를 뿌리다 보면 일부는요 그런 곳에도 떨어지고 심지어 어디에도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길가에나 바위밭,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난 거는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싹이 났다가 마르기도 하고 잘 안 자라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앞장 같으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무리 비판해봐라 복음은 전진한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거하고 저기 아주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게 예를 들어서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등불 얘기가 나오잖아요. 등불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안 읽었습니다만 등불 얘기 어떻게 된 거죠? 등불을 마루 밑에 넣어두는 사람 봤나? 그런 얘기죠. 등불은 반드시 평상 위에 두는 게 아니고 요 위에 두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1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춰질 수도 없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은 숨겨질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이 얘기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그러면요? 분명히 많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위력이나 복음의 전진성을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일단은 여기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일 테고 조금 넓게 잡으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혹시 이런저런 뭐 다른 씨앗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주 어디에다 관점을 두느냐 하면 그 부분에다가 자꾸 관점을 두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들은 바는 많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뭐냐, 씨가 떨어지면 빨리 흙에 파묻혀야 되는데 안 파묻히고 안 받아들이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콕 쪼아 먹어버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양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바위 틈에 돌밭에 태어난 것도요, 조금 자라났지만 습기가 없어가지고 곧 마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을 못 이기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설명이 맞긴 맞아요. 가시떨기 밭에 난 거는요, 싹은 텄는데 이건 외부에서 오는 이 어려움을 못 이겨내는 그런 신앙을 가리킨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설명, 저런 설명이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고 뻗어갈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는 거죠. 요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혜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는 그 말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했던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는 자, 이게 좋은 나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시지 그걸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렇게 물으면요, 10절이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비유라는 게 참 편리한 게요, 아는 사람은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알 듯 말 듯 실제적인 의미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총리 후보로 본인이 나왔다기보다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결국 난마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얘기를 교회 바깥의 사람이 들으면 오해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통하고 이 말이 밖에 나가서 안 통하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의미로 통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비슷한 일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사투리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여기 왜 문제가 말이 되느냐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를 썼는데 이게 서울 사람이 들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면 오히려 오해가 적어요.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가 서울 사람이 들으면 다른 뜻으로 들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어느 놈이 문 땐 노익하죠. 경상도사람 잘 쓰는 말입니다. 문댄노가 뭐예요? 어느 놈이 문댄노 하면 벽에 낙서 같은 거 해놨고, 문질은, 어느 놈이 문질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대해, 제가 안 그랬는데 여기서 잘 나와요. 왜? 문 떼다로 들리는 거죠. 어느 놈이 문을 뗐냐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문 뗀노 하는 게 문지르다는 뜻인데, 이게 경상도 말 모르는 서울 사람이 들으면요, 문을 뗐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안 되면, 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오해 소지가 적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묻거나 머리게 되는데, 이게 다른 뜻으로 들려버리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가 유난히 이렇게 되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어려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잠시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포항 구룡포 그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참 재밌는 게요, 구룡포 포항 말이니까 제가 들으면 잘 들리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이 들으면 그 말 못 알아듣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그 엄마의 밥상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말로 밑에다가 통역을 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밑에 표준말로 통역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재밌다고 보고 있었는데, 재밌다고 보고 있는데 가끔 그 통역이 틀려요. 그래서 이분이 해녀였는데 50몇 년을 물질을 하니까 이 해녀복을 입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휴, 이제는 이 옷도 은기 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밑에 표준말로 통역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은기 난다 하는 말, 아, 경상도 사람 금방 알아들어요. 50몇 년간 이거 해녀복을 입으면 은기 난다, 실증 난다는 뜻이에요. 실증 난다는 뜻인데, 이게 표준말로 뭐라고 하면서 그 번역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이제 그거는 막 표준말 사투리의 문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통하는 이야기가 바깥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로 들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쓰는 말에 약간의 주의나 의의,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는데, 아마 지난번 문창국 총리 후보가 그 전에 좀 소홀했던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다른 의미로 들려지는 경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쓰는 이유가, 아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좀 막는 효과를 예수님께서 이용하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은 참 공평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천국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는요,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에 공평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한 만큼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건 공평한 거 아닌데.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가졌던 이념 있죠?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모두 똑같이 나눈다. 일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공평하게 나눠줘야 그게 공평인 거죠. 근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러면 공평한 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은 공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건 이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대로 이루어내기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재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자기가 다 벌었다고 말을 할 때에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그렇게 재벌이나 큰 회사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일어나고 움직여가기에는요, 사실은요, 그 앞에 선두에 서서 엄청난 고뇌를 감당해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투자자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면 또 안 돼요. 노동자들이 수고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보다 수고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이런 회사를 움직일 거냐 말 거냐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행동 하나에 의해서요, 수백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뭐 사라지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그 데모하거나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본 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시가 있어요. 그게 원래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근데 미국에 자동차들이 많이 한때 GM도 넘어가고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때문에 세워졌던 그 도시가요, 3분의 1이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가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시내 우리 동네에 3분의 1이 빈 집이라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 3분의 2도요, 아,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트로이트 시가요, 서울도 크지만 비행기가 한참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우리는 집이 위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미국은 땅이 넓어가 위로 잘 안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 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쫙 퍼져 있는데, 디트로이트 상공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이게 얼마쯤 지나가나 싶어서 제가 유심히요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한참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큰 도시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수도 전기 끊긴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장이 문 닫아서 그래요. 공장이 문 닫기도 하고 부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도 낸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 한창 잘 나갈 때는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졌던 것이긴 한데, 퇴직한 저기 직원들에게까지요, 그 일하는 직원하고 같은 보수를 계속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경기가 좋을 때는 가능한데요, 어려워지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파산 신청해버렸어요. 파산 신청해버리면 뭐 그 얘기 자꾸 하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이럴 경우에 회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 거냐 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동자의 수고를 양쪽으로 다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공평하기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요, 있는 자는 들어가서 가요. 없는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천국입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요,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알게 된 그 사람에게는요, 점점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까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항상 어디에 하고 연결되냐면요, 예수 믿으라는 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알게 되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오라고 문 열어놨는데 들어오지 않냐고 버티면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빼앗기게 된다. 그 점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요, 이런 건 흔히 그래요.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맛들인 사람이 더 열심히 가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었는데만, 옛날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로 뭘 자랑을 많이 했느냐 하면, 레코드판을 몇 장 가지고 있느냐, 이걸 자랑 많이 했어요. 레코드판 많은 사람, 자랑이에요. 근데 레코드판 많은 사람이 진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복해서 듣는 게 몇 장이냐, 이걸 물어라는 거예요. 진짜 음악 팬은요, 그 자기가 좋아해서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 이거 많은 사람이 진짜지. 레코드 판 많이 모은 사람은 단순한 수집가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들으려 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느냐.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여튼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듯이 아니면요 온 세상을 밝히듯이 이렇게 덩굴처럼 쳐들고 있을 때 그리로 나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든지 그 빛에 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도전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 여기까지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 말씀 믿고 따르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는 것도 없지만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따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